우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수련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서 생각하였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특별한 기회를 가지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나태한 상태에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고 우리의 어리석음인데,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더 자기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의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전하는 주제들은 십계명의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이 일곱 번째로 제7계명에 대한 말씀과 관계해서 우리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다루면서 사도 바울이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세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발칸반도의 제일 아랫단 남부에 해당하는 곳에 있는데, 그리스도의 남쪽 지방,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었던 이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의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에서 복음을 처음 전하였고, 거기서 반대를 받아서 데살로니카로 갔고 또 밑으로 내려가서 이 고린도에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였는데, 사도 바울을 극심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많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는 약하고 두려워 떨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떻게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하면,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이곳이 너무나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 떨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고린도가 극도로 타락한 도시였고 사역하기 극히 어려운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에서 구원할 자가 많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사도 바울이 이 어려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였고,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여기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서 이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의 온 집이 주를 믿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 수단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떨었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복음의 그 열매가 풍성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곧 유대인들의 대적을 인하여서 고린도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를 떠나게 되었고, 바다 건너서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에 고린도에서 바울을 방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하여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전해준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이 당을 지어서 서로 다투고 있다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고 분당을 지어서 다투고 있다는 그와 같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아비의 아내를 취한 자들도 있고 창기들과 몸을 합하는 자들도 있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들이 성찬식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와서 배불리 먹고 취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는데 이상한 방언을 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그가 큰 고난과 반대를 무릅쓰고 수고하여서 복음을 전하였던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큰 위험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 번에 걸쳐서 편지를 전하였는데, 이 고린도 전서 전에도 그가 편지를 쓴 적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바울에게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교훈해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음행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교회가 그것을 심각하게 처리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교회에 둘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만연하였던 성적인 타락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창기와 몸을 합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녀들과 교회 안에서 있는 젊은이들이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십계명의 제7계명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의 문제는 성경에서도 결코 가볍게 다루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성의 문제를 말하지 않고 문제가 있더라도 쉬쉬하면서 덮어둘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다루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코 성경은 이 성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 않고 아주 단호하게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특별히 이 성의 문제를 친구들에게서 듣고 TV나 영화에서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성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 교훈을 분명하게 깨닫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도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문제가 만연하였습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처한 환경에서 이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왜 성적인 방탕의 문제가 이렇게 만연하였는가? 그것은 바로 고린도가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이 성적인 타락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어떤 도시입니까? 이 고린도는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와 같은 도시였는데,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이 고린도는 바닷가에 위치했는데, 동서양을 이끄는, 즉 로마에서 이 아시아로 가는 관문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기, 로마에서 이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린도를 지나서 그렇게 가는 백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고린도는 그러하였기 때문에 이 상업의 중심 도시였고, 이 그리스 지방 남부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분 아테네에서 열리고 있었던 체전과 같이 이 고린도에서도 체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그 도시에는 많은 술집들과 여관들과 창녀들로 가득하였고, 그곳은 상업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매우 사치스럽고 부도덕한 삶을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1세기에 이 고린도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부도덕과 방탕과 타락의 대명사였습니다. 마치 뉴욕의 할렘과 같은 그런 단어로 쓰였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소녀라는 말을 하면은 그것은 곧 창녀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항상 성적인 유혹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 성적인 타락은 그 도시에 너무나 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눈만 뜨면은 이 성적인 방탕을 볼 수가 있었고, 가는 곳마다 그와 같은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했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의 분위기에서, 그 문화에서 그들이 자신을 떼어내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울이 거기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지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듣고 거듭났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곧 떠나버렸고 그들의 삶을 계속적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이 교회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다운 영적인 훈련을 받지 못하였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성적인 방탕에 들어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철학 사상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사상은 헬라의 이원론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육체는 악에 속한 것이고 영은 고상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들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거듭난 이후에도 자신들이 영으로는 믿고 거듭났지만 육체로는 더 이상 이 자기의 영혼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자기가 육체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영혼을 더럽히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는 것에 탐닉하였습니다. 그들은 탐식하였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드려진 것도 그냥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야. 나는 이런 것들에서 자유해라고 하면서 그들은 시장에 가서 우상이 드렸던 고기도 마음대로 그렇게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자기들의 문화가 얼마든지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가 만연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런 것들을 즐긴다고 해도 그것이 자기의 영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창녀촌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자유사상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를 야기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이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은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성적인 음란한 문화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조차도 TV에 앉아 있으면은 TV에서 그런 것들을 무차별적으로 방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인터넷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성적인 것들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그들이 쉽게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지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은 더 심각한 이 성적인 타락이 생활의 일부분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조차도,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조차도, 교회에 있는 어떤 젊은이들은 술을 마시는 것이나 클럽에 다니는 것이나 결혼 전에라도 서로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언론들과 사회운동가들과 영화와 같은 문화매체들이 자유로운 성을 전파하고 있고 그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미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바로 고린도에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위험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영혼이 이 세상에서 결코 안전하지 않고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가 바로 고린도와 같은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처한 위험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이런 위험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각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십계명 가운데서 7계명에 간음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그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과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이 특별한 위험을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야 하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의 문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얼마나 큰 위험인지 우리가 여러분 좀 깊이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였을 때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본성에 심어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그리고 거룩하게 기쁨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조상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성은 우리 인간의 타락의 가장 앞에 서 있는 죄악의 길에 들어가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그만큼 우리 인간의 본성에 가장 깊숙이 그리고 가장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죄로 타락한 영혼에게는 이것이 죄에 들어가는 가장 그 예민한 방아쇠와 같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것에 있어서 참으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지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타락에서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이 타락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장 18절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치료책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음행을 피하는 방법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들은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해 주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장기와 몸을 합하는 자가 된다면 그들에게 그들과 한 몸이 되어서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종류의 이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까? 이 성적인 타락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들이 이와 같은 죄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서도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거기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에 행음하는 자들에 대한 무서운 경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둘째 사망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가늠하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으로 모든 인류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는 이러한 결과를 피하는 길은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몸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담고 있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몸을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 되었음을 기억하고 죄를 멀리하는 자들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5절에서 14절 말씀은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서 계속적으로 논쟁해 주고 있습니다. 6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몸을 우리의 사욕에 순종하게 하지 말고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로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우리 개인이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이 극한 성적인 타락의 시대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결혼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적인 것을 완전히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는 성적인 것과 무관한 사람이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적인 불결함과 음행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 때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이 성적인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길이 무엇인가 하면 결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혼의 법칙을 따를 때에 우리들은 이와 같은 타락에서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7장 2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음행의 용고로 남자마다 여자를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 누구도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서로를 위하여 섬김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성적인 유혹 가운데서 범죄에 빠질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들은 먼저 결혼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회가 뭐 일찍 결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우리들이 범죄에 빠지는 것을 더 주의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피할 길을 분명히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결혼에 관한 엄격한 하나님의 규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결혼 전에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은 음행으로서 하나님이 금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결혼 관계 외에 음행할 경우에 그들은 돌로 쳐서 죽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악을 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사상가들이 말하는 것과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성적인 가르침은 다 인간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방탕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의 제도를 세우셨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바르게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결혼은 어떤 결혼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결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결혼이 되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법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결혼의 원칙은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가정 하나님이 원래 결혼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사회를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의 말과 풍습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왜 그런 유혹을 받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육신에 생각하기에 매력적인 사람들, 좋은 환경들이 결혼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동성애가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한 자들인지 우리는 주의해서 보아야 되고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결코 성에 대해서 자유롭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의 한 삶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성에 자유로운 사람들이 그들이 끝까지 이 가정을 유지하고 서로 신뢰하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 사랑이 변치 않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한번 성적인 방탕과 이혼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결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고결한 형태의 이 결혼의 기쁨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성적인 방탕한 삶을 살다가 결혼에 들어갔을 때에도 여러분들은 결코 순결함을 가지고 결혼했을 때에 이 결혼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과 자유로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결혼 제도의 축복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결한 믿는 자들의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보시면은 혹시나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였다가 믿게 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권면해 주고 있는데, 이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같이 살기를 원하면 헤어지지 말고 같이 살면서 믿는 자를 인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구원 얻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한번 결혼하게 됐으면 그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세운 언약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갈라놓을 수 없고 헤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혼 제도 자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한 결혼, 그 결혼 제도를 따라서 우리가 결혼을, 가정을 이룰 때에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이 시대의 타락으로부터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결혼한 가정은 이 세상의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했다고 그것이 다 끝이 아닌 것입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가정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 가정이 거룩하고 경건한 가정이 되도록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가서 보면은 이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 가정을 이끌어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누구든지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의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은 남편 된 자나 아내 된 자들은 우리가 이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내 된 자들은 남편을 자기 가정의 머리로 인정하고 그를 존중하고 그를 하나님과 같이 순종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정절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것이 인간적인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남편을 존경하는 그와 같은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태도가 있을 때에 아내들은 남편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남편들은 어떠합니까? 우리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의 인격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그의 수고를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내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태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내의 몸과 마음을 피곤하게 하는 남편이 아니라 아내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까지도 위로하고 그에게 편안함을 주고 그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남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아내들이나 남편들 모두 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공허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이것을 훈련하고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배우고 자신이 결혼했을 때 어떤 아내가 되고 어떤 어머니가 되고 어떤 남편이 될 것인지 그것을 우리 부모들을 통하여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가정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성적인 타락과 악함에서 보호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가정의 신비, 결혼의 신비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유추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가 영적인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 부부도 항상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자기 남편을 생각하고 자기 아내를 생각하고 그를 먼저 우리 자신보다 더 앞세우고 그를 존중함으로써 이 서로 다른 개성과 그리고 또 환경 가운데서 자라온 이 부부가 신비롭게 조화되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순간 우리들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정을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묵상하고 그를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할수록 우리들은 우리 아내와 우리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도 배워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바로 우리 가정을 그렇게 우리의 결혼 생활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들은 이 육체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이 세상의 엄연한 성생활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과 아내를 거룩함으로 취할 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인 부부들도 성적인 것을 함께 나누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세욕을 따라서 음란하게 행하는 그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취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극단적인 음란의 문화가 만연한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인간 이상의 자유로운 방탕과 극악한 타락의 정점에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오늘날 서구 사회와 오늘날 한국 사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의 자유로운 방탕과 극악한 타락의 정점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곧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서구 사회를 보고 이 시대를 볼 때에 이 시대가 그렇게 성적인 타락의 정점에 있다고 말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사회에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의 극한 방탕한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그와 같은 노력을 더 힘써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멸망했지만 그러나 단 한 사람 의로운 롯만이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가정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부정하게 만드는 모든 음악과 춤과 영화와 소설 가운데서 자기를 멀리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성실하게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빠져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닫혀있는 영혼이 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있다가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속초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고속버스를 탔는데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때 TV를 틀어줬는데 거기에 이 걸그룹이 나와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제가 한 6, 7년 전에는 한국 TV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광경들이 그 TV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들이 얼마나 음란한 그런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회가 그런데 너무나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소녀들이 그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어른들이 미쳐 있습니다. 그것을 어린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와 같은 타락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자신들의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자녀들에게 경건한 가정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가장 안락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부모들에게는 그것이 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을 싫어하고 가정 외에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어른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나가서 노는 것이 더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 집에 들어와서 부모들과 함께 가정에 있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곳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에서 우리들은 먼저 자기를 지켜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영혼을 성결케 해야 되겠고 아내와 남편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기쁨이 우리 자녀들이 함께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들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서로 만나서 이 경건한 가정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신비한 연합이 있는 가정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직 어리고 부족하지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따라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며 거룩한 연합을 이루는 그와 같은 가정을 남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늠하지 말라 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먼저 지켜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